자, 14강 참 제사장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이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창세기에 어떻게 시작이 됐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뭐 어떤 일들 있었는지 방주 사건, 바벨탑 사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얘기한 모세오경 전체에서 주로 얘기한 게 뭐냐를 우리가 볼 때 주로 제사와 제사 드리는 사람에 관한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레위기는 다 제사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로 제사장에 대한 그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렸던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아담, 가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 드렸던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렸던 이들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그 사건은 전부 아시듯이 그 가장이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가장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국가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뽑혔던 아론 자손 제사장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 제사 아론과 아론의 아들 제사장과 제사의 얘기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했던 가장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제사드렸던 아담, 가인, 아벨, 노아, 아브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이 주로 모세오경의 얘기죠. 그래서 어떤 각도로 보면 모세오경은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 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냔 말이에요. 사실 왕 하면 들어오는 이미지가 있어요. 왕 하면. 그리고 선지자 이러면 들어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냥 말 자체 안에서. 근데 제사장 하면 제사장 그냥 제사 드리는 사람이지 요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실제로 제사장은 그 이상의 이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좀 훑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 먼저 제사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이죠. 이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실은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낸다는 것 자체가 백성의 대표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백성의 어떤 중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동시에 백성의 대표가 돼서 제사를 집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본을 보여준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이것이 본이다 라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 중에는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요게 민수기 16장 40절에 나오고 이 또 희생제사를 매일 드렸는데 그 매일의 희생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 요 부분에 좀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12지파 안에 있었던 그 레위지파인데 이 레위지파는 나중에 따로 이제 아예 떨어져 나왔죠. 이 레위지파는 원래 소속되어 있지만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 레위지파 안에서 이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안에서 아론 자손만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는 조금 레위는 제사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은 매일의 희생제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들까지 감당을 했다는 거죠. 요런 의미로 봤을 때,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 지내고,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실은 제사를 지내면서 가장 강하게 드러난 모습은 뭐냐면 중보자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뭐 이런 제사 저런 제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미가 있고, 예배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이 제사가 합니다. 피제사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할, 동시에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도 중보자 역할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고요. 그 외에 여러 부분의 재판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재판관 역할, 또 심판 심사관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문둥병자냐 아니냐 가려내는 것도 제사장이 했고, 그 외에 가늠한 여인을 검증하는 거며, 나실인,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나실인의 그 재물, 정결한 재물에 관여하기도 하고, 서원제의 재물을 관여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 재판관 역할, 또 심사관 역할을 하는 일을 이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일이나 전쟁을 알리는 그런 나팔을 불기도 하고, 우리 그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부터 진행되는 그 여리고성 함락하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홍해 건널 때도, 여리고성 돌 때도 제사장이 큰 나팔을 부는 맨 앞에 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이 은약궤를 들고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사장의 수많은 직무 중에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 이미지가 너무 없어서 그냥 제사 지내는 사람 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는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준 역할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감당했고, 백성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의 재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검증하는 심사 역할도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나팔을 부는 그런 역할도 하고, 언약궤를 움직이기도 하는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말라기 2장 7절에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그래서 지식을 지켜야 한다. 그 입술은 바로 알아야 된다. 그 얘기하고,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할 만큼 제사장은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습관처럼, 아니면 죄송합니다, 노가다처럼 그냥 희생제사에만 피 이렇게 뭐 동물 잡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거의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우리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때도 제사장이 필요하고, 율법을 더 알아야 되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고, 그럼 자기가 문둥병이 걸렸는지 안 걸린지 그걸도 재판장 앞에, 제사장 앞에 가야 되고,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를 결정할 때도 제사장 앞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실이로 어떤 재물을 드려야 되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도 제사장 앞에 가야 되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보세요. 수많은 부분에 관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들이 하나님께 갈 때 반드시 그의 제사장을 거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예배를 드릴 때,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율법을 알아야 될 때, 많은 부분의 재판을 받아야 될 때, 심사를 받아야 될 때, 이거 해야 될 때, 저거 해야 될 때, 또 중요한 전쟁을 할 때 제사장이 들고 간 은약궤를 보고 따라가기도 하고, 제사장이 나팔소리를 듣고 움직이기도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제사장은 그 입술을 지켜야 된다. 그 입술에서 지식이 흘러나와야 되고, 백성들은 그에게서 여호와의 율법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은 뭐가 돼야 되냐,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아직 그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경험이 없었으니까 포항이나 이런 요쪽 사람 아니면 이게 물회나 뭐 이런 거 잘 못 먹잖아요. 예? 그런 거 뭐 이게 먹는 분위기가 있어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문화 속에 자라봐야 그런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면 잘 모른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구약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의 의미를 모르지만 실제 의미를 들여가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역할들을 이 제사장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사장은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큰 존재예요. 큰 존재. 그 중에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미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제사드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해야 될 직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제사장이 정말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건 뭐냐면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올바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고 율법이 그 입에서 나오고 올바른 모든 부분의 판결이 그를 통해서 나오고 재판도 받고 검사도 받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백성들이 행군할 때 그 제사장이 나팔 소리로 전쟁할 때 그 제사장이 나팔 소리로 제사장이 또 들고 있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따라가고 모든 것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요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7절에는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많지만 모세오경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좀 선명하게 주는 게 뭐냐면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얘기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이 제사장도 불완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꼭 필요한데 너무나 큰 일을 하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는 이 제사장도 불완전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히브리 7장 27절 28절을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제사장이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 거라. 예. 그래서 이 제사장도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 지낸다. 요거 자체가 제사장이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죠. 히브리 10장 11절에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하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왜 그러냐 그 제사 지내고 나서 또 죄를 범하니까요. 그 구약의 제사는 단회적이었잖아요. 이 효력으로 얘기하면 한 번밖에 유효하지 않는 그런 효력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같이 서서 똑같은 제사, 예,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아예 법안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제사장도 죄 지을 수 있지 않냐? 그럼 어찌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 자체가 꼭 필요한 직분이지만 그 제사장을 맡은 사람들도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탄식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고 있고 여러분 제사장이 이 정도 되면 정말 백성들 앞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백성들이 제사장을 어떻게 섬기겠냐 말이요.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 예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 율법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 그리고 나서 재판관 역할을 하시, 검증을 해 주시, 앞에 가고 중요한 나팔로 신호를 하시, 언약궤 메고 가시, 축제할 때 나팔 불시, 모든 부분에 가장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제사장이 자기 권력으로 행한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산단 말. 어찌 되겠냐? 선지자는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행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다고 여기고 있으니 그 마지막이 어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표현하는 전체가 사실은 구약 성경 전반에 보면 특별히 선지서 같은 데 보면 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다 타락한 거예요. 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에게는 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참 제사장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런 참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끈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할 그런 참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비단 이사야 53장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참 제사장이 필요하다. 히브리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가 한 번의 제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고 히브리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요 얘기가 나옵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셨다는 거죠. 요 분이 참 제사장입니다. 참 누가 이 참 제사장이냐? 요 제사장을 얘기할 때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보세요. 반드시 제사장은 원래 세워진 제사장은 아론 자손의 아론 자손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론 자손. 근데 예수님은 유다지파로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유다지파에서 났는데 제사장이어야 돼요. 제사장이면 레위지파 아론에서 아론 자손에서 나와야 되는데 또 이 메시아는 유다지파로 나올 것을 예언해서 이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로마서에서 특별히 자 히브리서에서 이제 바울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아론 자손 출신이 아니라 제사장인데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멜기세덱은 여러분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관련한 전쟁을 이기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알고.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절하게 되고 이제 얻은 수입의 10의 1을 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요렇게 하는데 레위 지파 아론은 아론 자손은 언제 나왔냐면 아브라함보다 한참 후대 때에 나온 거잖아요. 아브라함 사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 등장한 인물이라고. 근데 제사장 정확하게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아론부터 시작됐거든. 근데 아론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 자손 출신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계열을 쫓는 멜기세덱을 쫓는 그런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게 전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법적으로 이게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 유다지파면서 그분은 제사장일 수 있다. 요 얘기거든요. 메시아여야 된다면 반드시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조건이 뭐냐? 아론의 후손이어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론 자손이 아니야. 근데 그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게 지금 답을 하는 겁니다. 비록 아론 자손 아닐지언정 그분은 제사장이다. 왜 그러냐?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멜기세덱과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미 레위 이전에 아론 이전에 존재했던 분이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나타났던 멜기세덱과 같이 주님도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분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려운 우리한테는 그분이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할 때 별로 이제 뭐 부딪히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별로 부딪히는 게 없는데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어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 자손이어야 되는데 제 유다지파인데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단순히 아론 자손 이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분은 제사장이다 라는 얘기를 히브리서에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걸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충돌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참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요 창세기 14장 이미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는 얘기가 창세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히브리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멜기세덱을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멜기세덱을 뜻합니다. 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에 멜기세덱을 서열을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억지 해석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 단순히 아론 자손의 출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세례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참 제사장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합니다. 이 얘기가. 히브리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그것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참 제사장이라는 거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은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속죄, 그 속죄의 성격이 영원합니다. 그 속죄는 영향력이 영원히 그 모든 죄를 해결해요. 요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단번에 끝냈다는 거거든. 다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십자가의 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것을 단번에 이루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인자가 왜 왔냐?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제물, 대신 제물이 되는 그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셨다. 모든 죄의 문제를 끝냈는데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셨다. 그분이 누구냐? 십자가와 부활로 참 제사장이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얘기죠. 모세오경은 사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의 제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곳이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사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가 주였다는 거죠. 많은 성경 전체의 기록이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렸던 제사장들, 이 가장들, 그리고 이제 아론 자손들 다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죠. 이 제사장이 하는 직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었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제사장들의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 역할을 가장 잘했던 인물이고 그래서 막강한 힘과 권세가 있었던 인물들이 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너무나 많이 제사장이 올바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백성들이 평안하게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게 되고 올바로 율법을 받게 되고 많은 부분이 혼란 없게 되고 올바르게 재판을 받게 되고 뭐 이렇게 올바른 검사를 통해서 모든 삶이 그냥 원활하게 돌아가는 역할들을 다 제사장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해야 될 제사장도 불완전했다는 거지. 실제로 구약시대 대부분의 이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뭐냐면 정말로 올바른 제사장, 더 정확하게 참된 제사장, 완전하고 참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오셔서 이 모든 이 제사장의 역할을 능히 충실하게 감당하실 것이다. 특별히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그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단순히 아론 자손을 통해서 올 게 아니라 이미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하면 이게 상충되잖아요. 아론 자손으로 올 것이다. 그다음 다윗 자손으로 올 것이다. 이게 상충이 되는데 다윗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의 세혈을 쫓는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올 것이다라고 예언됐어요. 그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한 멜기세덱의 세혈을 따르는 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은 예수였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참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오경을 통해서 특별히 제사와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 열리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